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격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학살당하는 소식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이런 야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처칠의 어록 가운데 모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류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라 사랑을 핑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학살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온전히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울진과 강원도 여러 곳의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디어 하루 30만을 넘어서서 세계 최다 발생국이 되었습니다. 산불과 코로나의 확산 등으로 환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각자의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분리되었던 선거여서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렸겠지만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결과를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섭섭하다 하여 분노하지도 말고 이겼다 생각하여 오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 국민과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모두가 자성의 깊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정치 보복도 없고 또 국정농단도 없어서 다시는 촛불 시위도 태극기 집회도 생기지 않는 나라 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나라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나라 사랑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진리와 정의의 파수꾼으로 우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형편이 우리나라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들인 점도 비슷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주변에 있는 것이 발전의 모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운동 경기 하나도 어떤 분은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발전의 좋은 동기가 되었음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주변의 나라들은 만성적인 침략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험이 있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도 로마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이집트와 같은 최강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의 패권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쟁터 삼기도 하고 그 경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며 남의 나라를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휘달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고 치열한 국제전쟁 사이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바가 항상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평화시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의 시대였지만 다윗의 시대도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른 탓에 평생 그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염원했으나 평화는 언제나 요원한 꿈처럼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평온한 시대를 창조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역사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시대였는데 21절에 이 시대를 설명하기를 요시아가 왕이 될 때였고 그때 요시아가 겨우 나이 7살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는 것에는 굴곡 많은 역사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 걸출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873년에 즉위해서 25년간 재위했는데 매우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치적 동맹을 맺은 일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요사밧은 두 왕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아들 요람과 결혼하게 하는 정략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가 죽고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 8년을 재위하는 동안에 그의 부인이자 아합의 딸인 나달랴는 친정국인 북왕국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여러 곳을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요람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전사하고 집권을 끝내게 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을 때 아달랴가 이 혼란기를 틈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을 다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의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혈통들, 그러니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진멸시킬 때 살아남은 왕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모든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가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성전에 숨겨 6년을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은 측근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여 나라 안에 즐거움과 평화를 되찾게 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역사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는 남북왕국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왕국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간악한 술수로 왕을 부추겨 실정을 거듭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란기를 틈타 스스로 반정을 시도하여 왕이 되어 나라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야욕이 터무니없이 권력 욕망으로 치닫고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비롯한 모든 왕족들을 멸절하는 폐륜적이고 반역적인 극악한 죄를 짓기에 이릅니다. 이런 아달랴를 처음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왕궁을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 남북 왕국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외세의 압력에 공동 대응하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를 구축하고 외세를 극복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끼리의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도 성공적인 통치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손잡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동맹을 체결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맹을 구축하면 역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의 개인, 나라와 나라가 서로 손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이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하였는데 그 산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해 보이는 그 무엇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도 세상의 것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산이 성산, 즉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 우리를 도울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것들도 심지어 하나님 임재에 계신다 생각하는 그 성전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높은 산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인 성전이 우리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또 온 세상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위한 연합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배제했던 이 동맹은 평화 대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갈망할수록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가 능력이시며 그가 역사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주님과 손잡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삶과 역사의 능력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먼저 연합하십시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의 길을 따르십시다. 그런 삶의 뒷자리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역사가 됐는데 그 역사를 반전시키는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를 만드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아달랴는 이미 90이 넘은 노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령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국가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학살하던 날 여호야다 제사장은 부인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 왕좌를 빼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웁니다. 11장 2절과 3절에 당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용병들을 동원하고 전국에서 뜻있는 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 호위병들을 설득하여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의 길을 걷도록 잘 가르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선 정치에 뛰어들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혼란의 역사의 와중 속에 당신 자신도 권력 한번 쟁취해보고 싶은 욕심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들어와서 벌였던 이 참혹한 살륙에 대하여 징계하고 싶은 분노였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동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다 왕국의 왕권에 대한 문제도 그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상 7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 언약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때문에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은 유다 왕국의 왕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야 옳은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서 여호야다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좌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이후에 요아스를 왕릉으로 옹립한 다음 왕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좀 전 읽은 말씀 12장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린 왕 요아스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주거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죽은 다음 국민들이 그를 극진히 예우하여 왕들의 묘실에 장례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 충성한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역사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부도덕에 빠졌을 때 여호야다라는 한 노인 제사장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자 나라 안에 즐겁고 평온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향 역사에서 또 한 번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를 일으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유다 왕국을 온갖 우상 숭배주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고 그의 뒤를 따라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왕이 됐던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왕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시대에 저질러진 비리와 폭정을 수습하고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그 곁에서 그를 철저히 보좌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노련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 히스기야 왕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년 고비마다 그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고 히스기야 왕 역시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국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젊은 왕 히스기야는 그런 개혁의 용기를 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이 평온하고 즐거운 세상을 창조하는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아스 곁의 아하시야처럼 히스기야 곁의 이사야처럼 다윗 곁의 나단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속에서 이사야처럼 아하시야처럼 나단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평온하고 즐거운 세월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으니 모든 질서가 잡혀서 나라 안에 평안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린 왕 한 사람이 왕좌에 앉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라 안에 모든 일이 정돈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7살 어린 왕이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 하고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먼저 여호야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해 내고 그리고 어린 왕을 잘 지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왕국 세워주기를 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력해지기를 희망했지만 참 어려운 역사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어려워져가는 이유를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졌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니 나라 안에 윤리와 도덕이 뿌리채 무너져 내려쓰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태후가 자기 손으로 아들들 손자들 다 죽이고 스스로 왕관 뒤집어쓰고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나라 안에도 공포 분위기였고 밖에서는 경멸과 조롱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야다는 이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돌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신분들답게 우상들을 척결해내는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매우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훌륭하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권력을 만들고 왕을 옹호하고 난 다음에 결코 호가호위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죽어서도 백성들의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 주변에 불나방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호야다를 추켜 세우고 그에게 아부하고 영웅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부패한 말린이 되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심이 철저한 도덕적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윤리적이지 않는 신자는 실제로는 무신론자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신론자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란 공산주의자들처럼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찌 보시며 어찌 하려 하는 마음으로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유념치도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신앙일 수 있으나 위선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과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가 사는 시대에도 선한 영향력 끼쳐서 즐겁고 평온한 시대를 만든 일에 기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자리로 충실히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에 따라서 부패하지 않는 건강한 도덕성을 지닌 세상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하여 평온하고 즐거운 세상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는 시대를 좋은 시대에 만들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도록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귀한 역사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